몇 해 전에 여러분 북유럽의 핀란드라는 나라에서 거기에 재벌 그룹 중에 핀니 틸라 그룹의 그 창업자인 야리 바르 회장이라는 이름이 특이하죠. 야리 바르. 그때 당시 60세였는데 백만장자예요. 운전을 하다가 여러분 스피드 티켓을 떼인 적이 한 번쯤 있으실 거예요. 제한 속도를 1km, 거기는 킬로미터니까 1km를 초과했다고 딱지가 날라왔습니다. 딱지가 날라왔는데 그 벌금이 20만 달러의 금액이 날라왔어요. 엄청난 금액이죠. 그래서 이분이 소송을 하거나 군말 없이 그것을 흔쾌히 지불을 했다. 그래서 사람들의 전 세계적인 해외 토픽이 됐는데 한국에 제가 기사를 읽은 기억이 있습니다. 핀란드와 스위스에는 이 모든 벌금 페널티 그 벌금 제도가 소득에 따라서 다 차별적으로 부과된다고 합니다. 부자들은 똑같은 교통법규를 위반해도 돈을 더 많이 부과를 하는 거예요. 특이한 거죠. 이 말은 더 혜택을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사회 지도층이나 그런 사람들은 솔선수범을 하고 사회에 더 이렇게 공헌을 해야 사회가 발전하고 경제도 원활해진다. 그런 생각입니다. 남들보다 더 뭔가 특별한 것이 있으면 누리는 만큼 똑같은 상황이지만 더 희생을 해야 사회가 잘 돌아간다. 그런 생각이죠. 여러분 이제 뉴스에서 한국 뉴스도 많이 보시고 하실 텐데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위공직자들이 위장전입을 하거나 부동산을 자기 직위를 이용해서 땅을 사거나 그리고 자녀들에게 재산을 편법으로 합법적인데 어떻게 보면 약간 법을 이용한 거예요. 그런 걸 통해서 탈세를 하고 그리고 대한항공의 딸이 뭐 어떻게 한다든지 해서 재벌 가문의 자녀들이 갑질을 하고 그리고 목사님들이 성직자들이 일탈 행위를 하면서 보통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하면 뉴스가 안 돼요. 근데 그분들이 하니까 크게 뉴스가 되고 사람들이 화를 내요. 이웃집에 사람이 그런 일을 하면 신경을 안 쓰는데 그런 분들이 그런 일을 하니까 화가 나고 안 좋은 소리도 듣고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에게는 일반인들이 누리지 못하는 특별한 혜택을 이 인생에서 누리고 있기 때문에 뭔가 특별한 태도, 도덕성, 뭔가 좀 다른 의무, 희생 이런 걸 우리가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걸 이제 좀 어려운 단어로 노블레스 오블리주라고 하는데 노블은 귀인, 귀족이란 뜻이고 귀한 사람, 오블리자는 어떤 책무, 당연히 기대되는 어떤 태도나 행동 이런 걸 이야기합니다. 프랑스어로 원래 귀족은 의무를 갖는다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가 당연히 그렇게 기대가 되는데 행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의 분노를 촉발할 때 많이 단어가 사용이 되어 와요. 요즘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저는 예루살렘의 총독이 된 그 느헤미야가 그가 선 자리에서 이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시대에 노블, 귀족은 누구예요? 미국의 재벌, 한국의 재벌입니까? 아니에요. 진정한 귀족은 누구입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바로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말이 많아요. 교회에 대해서 말도 많고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하는 것은 왜 그래요? 남다른 기대치가 그들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자기들도 알아요. 세상 사람들은 아이, 내가 이렇게 나쁘지 않은데 뭐 나는 그냥 그러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는 이 세상 사람들과는 뭔가 달라야 할 사람들이다라고 그들도 그렇게 주장하고 그렇게 바라보는 시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으로 은혜죠.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아서 영원한 생명, 영생을 약속을 누리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평강과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특권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남들이 못 누리는 특권, 선택받은 특권을 누리는 거예요. 특혜받은 이 시대의 귀족이에요. 여러분 귀족입니다. 귀인입니다. 예, 여러분의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귀인의 삶에서 나타날 수 있는, 또 나타나면 좋을, 나타나야만 될 노블레스 오블리주, 발음이 잘 안 되는데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있다면 과연 어떤 것이 있을까? 이제 느헤미야를 통해서 오늘 같이 저는 묵상을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노블레스 오블리제를 이렇게 하게 되면 처음에 먼저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를 포기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게 됩니다. 느헤미야가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루살렘 총독으로 있는 12년 동안 총독의 녹을 먹지 않았다고 그렇게 나옵니다. 전임자들, 그 전임 총독들은 어떻게 해요? 일용할 양식과 포도주와 그리고 은 40세겔이면 약 0.5kg의 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빼앗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해 놓습니다. 빼앗았다. 그리고 전임 총독들의 그 수종들이 있잖아요. 부하들이 백성들을 압제했다라는 표현에 놓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권력을 이용해서 경제적인 수탈을 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고대 시대에는 제국에서 지방의 현지 총독으로 파송이 되면 어떻게 해요? 현지에서 다 조달합니다. 뭐 합법적이죠. 경제적으로 이렇게 세금을 걷고 그래서 통치 운영비를 조달하고 중앙정부에 일정 정도 납세하고 뇌물도 보내고 그리고 자기 생활비와 한미천 딱 챙겨서 가는 거죠. 그래서 총독 가면은 갈 때 자기 재산 규모보다 나올 때 재산 규모가 더 커지는 게 통상적인 현상이었어요. 느헤미야는 자기가 당연히 누려야 될 이 권리와 권력을 챙기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어떻게 서바이버 생존했을까? 느헤미야의 배경이 무엇입니까? 바사 제국의 왕궁의 최고위 관료였습니다. 평생을 공무원 생활을 한 거죠. 아마 꽤 재산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총독 녹봉을 안 받아도 먹고 사는 데 지장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만 그랬겠습니까? 전임 총독들은 안 그랬겠어요? 아무도 없는 거지를 총독으로 임명을 안 했을 것입니다. 귀족들의 예전보다. 그렇지만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착같이 다 착취를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돈 있는 사람들이 돈의 흐름을 더 잘 압니다. 여러분 한국의 IMF 때 어떤 분들은 어휴 제로에 찬스네 돈을 끄어당긴 어떤 분들은 돈을 풀어서 구유를 한 사람이 있고 어떤 분들은 돈을 더 그 기회를 활용해서 더 축적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서민들이 힘든 경제위기를 통해서 더 투자하고 돈을 버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굳이 16절에 느헤미야가 성경을 통해서 밝힙니다. 자기가 공사하는 기간 중 그리고 재임 기간 중에 땅을 사지 않았다. 이렇게 나와요. 이런 표현이 땅을 사지 않았다. 여러분 허물어진 성벽이 수리가 되면 도심이 재개발되면 재개발하기 전에 땅을 미리 사놓으면 재개발이 끝나면은 땅값이 뛸 거 아니에요.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성벽이 재건되면 그 주변에 땅값이 뛰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는 눈에 보이는 그런 물질의 욕구를 물리쳤습니다. 물리쳤습니다. 저도 뭐 별거 아니지만 개인적으로 IMF 때 한국에 기자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눈에 보이는 거예요 이게. 환율이 며칠 만에 두 배 이상 뛰어요. 천 원 하던 게 1,800원까지 확 뛰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그러더라고. 달러를 사놓으세요. 저한테 기자가 달러 환투기 해서 어떻게 해요? 안 샀어요, 저는. 높은 자리에서 낮은 자리로 내려와서 함께하는 모습. 이건 느헤미야가 한 행동입니다. 누릴 권리를 포기하는 모습. 이게 누구입니까? 하나님. 그리고 인간의 몸으로는 예수님 아니십니까? 빌립보서 2장 6절 8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께서 내려오셨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흑암에 앉아서 어떻게 빠져나갈지를 모르고 살아갈 때 그것을 보시고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높은 하늘에 계시고 그냥 앉아 계셨지만 우리 가까이 우리가 있는 곳까지 내려오셨어요. 그것이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입니다. 당연히 누려야 할 하나님의 영광을 또 예수님은 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모든 고난을, 가장 심한 고난을 당하셨어요. 느헤미야와 그의 부하들, 종자들, 신하들은 자기의 모든 권리들을 행사하지 않고 기득권을 내려놓고 그리고 또 one mile further 한 발자국 더 나갔습니다. 모든 있는 힘을 다해서 일반 백성들이 일하는 성벽 공사에 참여했다라고 나왔습니다. 이게 완벽한 노블리스 오블레즈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할 수 있는. 올해 이분이 93세, 93살이에요.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 아시죠? 할머니 여왕. 그분은 그 자기 위에 정조 할머니, 해가 지지 않는 나라를 만든 그 여왕은 빅토리아 여왕입니다. 빅토리아 여왕이에요. 그래서 영국 왕 중에서 가장 존경을 받고 인기가 높았던 여왕은 빅토리아 여왕이었어요. 그런데 그 최근에 이 엘리자베스 여왕이 이 재임하면서 그의 순위가 바뀌었습니다. 엘리자베스 여왕이 이제는 가장 인기 있는 그리고 존경받는 여왕으로 왕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분이 올해 67년째 최장수 재위 기록을 가지고 있고 또 나이로도 최고령이에요. 역대 기록을 다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조지 6세인데 1953년도 이제 돌아가시고 이 왕위를 이어받았는데 이 엘리자베스가 두 딸이 있었는데 조지 6세가 어릴 때부터 맏딸이 왕위 계승 1순위였어요. 그래서 20대 초에 미혼일 때 그때 1940년대 세계 2차 대전 중이었죠. 독일이 미사일 날려서 이렇게 런던을 갔다가 공습할 때였습니다. 그때는 공주였고 좀 있으면은 아버지 돌아가시면 왕이 될 1순위였어요. 특히 공주는 영국에서 군대 갈 의무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원해서 입대했습니다. 이분이 입대했어요. 당시에 그 영국의 여자들은 여군들은 군대 가면 지금도 그렇지만 무기 제조 공장에서 일을 하거나 보급 부대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녀도 보급 부대에 배치받아서 운전병이 되었어요. 그래서 직접 운전을 했습니다. 그 사진이 남아 있습니다. 트럭을 운전했어요. 트럭 운전병. 곧 왕이 될 아가씨 공주가 트럭 운전병이 된 거예요. 그리고 영국에는 왕자들이 예나 지금이나 군대에 갑니다. 노블리스 오블레즈를 실천하기 위해서 주로 장교로 가요. 근데 여자가, 공주가 군대에 간 경력은 이 엘리자베스 여왕 이전에도 없었고 그 이후에 지금도 한 명도 없습니다.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그녀는 그때 군에서 사병들과 평민들과 생사고락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경험으로 우리 왕족들이 특별하게 가외 공부를 하고 프라이빗 스쿨에서 보냈는데 안 되겠다. 내가 자녀를 놓으면 퍼블릭 스쿨에 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지금 찰스 황태자부터 해가지고 다 퍼블릭 스쿨에서 다 공부를 했습니다. 예. 무슨 말이에요? 곧 왕이 될 귀한 몸이지만 백성들 속으로 들어가서 똑같이 고생하고 지냈습니다. 그래서 백성의 사정을 알고 백성들의 사랑을 듬뿍 받는 왕이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은혜를 입으면 자기의 자리에 연연하지 않아요. 가장 낮은 곳으로 찾아가서 함께하는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받아 누리는 복을, 우리는 다 복을 받았어요. 그 복이 내가 마지막에 종착역, 여러분 버스에 종점이 있죠? 그 종점이 되지 않게 살아가는 거예요. 복을 나눠주러 나갑니다. 다음 역까지 가는 거예요. 그가 누가 될지 모르지만 그래서 그것을 성경에서는 복의 통로가 된다라고 표현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복의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복의 종착역이 되면 안 돼요.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노블레스 오블레주를 이렇게 삶에 나타나게 되면 그 현상은 내 밥상에 사람들을 초대하는데 차별하지 않고 초대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느헤미야는 자신의 밥상에 많은 사람들을 초대해서 함께 식사했다고 나옵니다. 17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이제 그 백성들 리더를 이야기하는 거죠.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온 자들이 있었는데, 여러분 밥 먹을 때는 개도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가장 편한 시간, 나만의 시간, 사적인 공간이란 이야기예요. 개인적인 공간입니다. 그 사생활의 자리를 오픈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다 사람들을 초대했어요. 초대할 때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람들을 차별했습니까? 먼저 동족인 유다 사람들이 그 밥상에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민장들로 표현되는 이렇게 리더들이죠. 공동체의 리더들이 있었어요. 그 밖에 또 누가 있어요? 이방인들이 있어요. 이방인들. 원래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같이 밥을 안 먹습니다. 피해갑니다. 이렇게 초대했습니다. 저는 이게 우리 교회의 모습이자 하나의 나라의 모습, 그리고 바로 여러분 목장의 모습이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죄인을 찾아가서 천국 잔치로 초대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혼인 잔치의 천국 비유가 있어요. 마태복음 22장인데 이런 내용이에요. 어느 임금이 아들 혼인 잔치에 사람들을 초대했는데 다들 바빠요. 아유, 일이 바빠서 우리 아들 뭐 있었어. 그래서 다 거부합니다. 이런저런 일로 너무 바빠가지고 거절해요. 그래서 하도 초대를 하니까 초대하러 간 종을 죽이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보다 임금이 만나는 사람마다 닥치는 대로 모두 그냥 데려와라, 혼인잔치에 다 강제로 데려오라고, 강권해서 데려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뒷이야기는 좀 다른 이야기인데, 여기까지만 봐도 우리가 믿는 기독교, 이 하나님, 이것은 잔치로 초대하는 신앙이에요. 초대가 없으면 절반밖에 안 믿는 거예요, 사실은. 목장의 식탁 테이블로, 그리고 교회에 우리 여기에 친교회, 그리고 우리 성찬식을 같이 하는 이 테이블로 초대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죄인들과 함께 식탁 교제를 귀하게 여기셨어요. 여러분 신약에 보면 예수님 식사하시는 모습이 많습니다. 삭개오 탁 보고 내가 너와 함께 밥 먹으러 가야 되겠다, 너희 집에, 이런 말 하잖아요. 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함께한 것도 뭐였습니까? 밥상에서 밥 드셨어요. 성만찬이에요, 성만찬. 예. 우리도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된 지체임을 새기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성찬식이죠, 성찬식. 성찬식 하는데 이게 사실은 주님께서 하신 식탁교제입니다.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식탁교제를 하신 거예요. 그게 식탁에는 주님께서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에서는 끼리끼리 어울립니다. 교수는 교수끼리 어울리고 비즈니스 하면 무슨 비즈니스 하시는 사람끼리 어울리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 교회에서는 밖에서는 어울릴 수 없는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서 서로 기뻐하고 격려하고 그렇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원수마저 밖에서는 원수마저 한 공간에서 우리가 예배하고 식탁의 교제를 나누게 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사이에서 십자가의 보혈로 원수의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그런데 여러분 밥상을 열어서 낯선 사람들을 초대하자면 필요한 게 있어요. 인내하셔야 돼. 사랑은 오래 참음. 사랑이 오래 참음이 있어야 돼요. 참지 않으면 내가 저 사람 왜 봐? 두 번째는 비용이 들어갑니다. 밥값이 들어가요. 호주머니에 돈을 털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는 식탁 규제를 통해서 밥상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적지 않은 돈을 매일 썼음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18절에 보세요. 이렇게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 소 한 마리 얼마나 비싸요? 옛날에 엄청나게 비쌌을 거예요.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여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다. Everyday 적지 않은 돈입니다. 학자들이 이 음식량이 얼마나 많은 사람의 하루 식사가 되는지를 계산해 봤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600명에서 800인분이에요. 우리 교회 주일날 뭐 한 80인, 100명분을 음식 준비하실 텐데 10배 되는 걸 에브리데이 자기 주머니를 틀어서. 느헤미야는 12년 동안 총독으로 있으면서 아마 그가 평생 제국의 바사 제국의 고위 관료로 받았던 그 많은 쌓아놓은 재산 많이 탕진했을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보세요. 많은 고위 관리들, 한국의 관리, 미국의 관리 임기를 마치고 나면 재산이 증식되었는지 재산이 줄었는지 도네이션 많이 해가지고 보세요. 왜 그랬을까요? 느헤미야는 왜 그랬을까?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묵상해야 될 것이 도대체 왜 느헤미야는 이런 경제적인 손실을 봐가면서 노블레스 오블리제로 표현되는 이런 행위를 할 수 있었느냐? 그러면 이 시대의 귀인인 귀족인 우리는 어떻게 느헤미야 같이 고결한 오블리스 노블레제를 동참할 수 있느냐? 그 이제 같이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거죠. 느헤미야가 당연히 누려야 될 권리와 특권을 스스로 제쳐놓고 그 이유는 오늘 성경에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15절에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이다 라고 나와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은 자기의 세상에 이런 자리, 총독에게 앞서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더 중요해집니다. 또 18절에 보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백성들이 쥐고 있는 무거운 멍에가 눈에 먼저 보이는 거예요. 내가 나가는 손에 이런 게 뭐 이런 게 아니라 백성들의 그게 눈이 그게 백성들의 다른 사람의 멍에가 슬픔이 눈에 먼저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은 사람,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존재를 먼저 인식을 해요. 그 경외함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존재를 먼저 삶에서 내가 아, 하나님이 계시지. 그걸 깨닫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실 여러분 주변 사람들 신경을 많이 쓰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어요. 다 자기에게 관심이 있어요. 그 죄인의 속성입니다. 다 자기 가족에게만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사랑을 입은 자 귀인이 되면 그 눈이 이렇게 모이던 눈이 밖으로 영안이 떠져서 다른 사람의 사정이 눈에 보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은혜를 입기를 주님 여러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무거운 멍에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그게 멍에가 안 보여요. 아, 저 사람들은 내가 착취를 내 유익을 위해서 이용을 해야 될 사람들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 한마디에 예수님은 본인의 유익을 위해서 공생애 동안에 살지 않으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무슨 초대하신 거예요. 초대. 예수님이 인생의 무거운 부역에 시달리는 자들 여러분 인생에 무거운 짐이 많습니다. 주님께 오셔야 돼요. 구원의 잔치로 초대하셨습니다. 천국의 밥상 공동체로 초대하셨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 특히 같이 밥을 먹어야 서로 속이 트입니다. 세상에는 술을 같이 마셔야 서로 호재하는데 그래 같이 식사를 하시고 같이 예배로 같이 할 때 서로 형제자매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 그 예수님의 초대로 하나님의 초대로 은혜를 입은 자들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19절에 느헤미야는 그의 모든 행실을 하나님이 지금도 지켜보시고 계신다. 그리고 은혜를 더 큰 은혜를 베푸실 분이다. 이것을 확신하셨어요. 확신했기 때문에 이 땅에서 누려야 할 세상적인 특권을 포기할 수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노블레스 오블레제를 실천할 수 있었어요. 노력으로 한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더 큰 상급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줄을 믿고 믿음으로 삶을 살아간 것입니다. 그 믿음의 선진들의 특징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구원의 특혜를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 할 수 있는 노블리스의 오블리스. 죄인들의 세상으로 성육신에서 오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닮아가는 것이 우리 삶의 신앙의 여정입니다. 예, 우리는 우리의 권리와 유익함을 벗고 잠시 제쳐놓고 허감에 앉은 사람들을 찾아가서 함께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우리 집과 교회와 우리의 식탁의 자리를 사람들을 차별하면 안 돼요. 차별하지 않고 적극 초대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초대해 보세요. 굳이 목장 모임이 아니더라도 이웃에 한국분 한번 집이 아니라도 밖에 한번 티타임이라도 초대해서 사정을 물어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런 우리 모두 느헤미야와 같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어진 그런 귀한 특권 노블레스 오블레주를 능력히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주의 백성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주님 우리가 구원받고 축복받은 인생 축복의 마지막 종점이 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축복의 통로가 너희는 복이라 아브라함의 복덩이가 된 것처럼 우리도 복덩이 그 복을 나눠줄 수 있는 우리 이 시대의 가장 귀한 귀족의 귀인으로서의 노블리스 오블리즈를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의 은혜를 입게 되기를 간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